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예,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드리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드리려고 한다. 제가 완전한 순종을 드린다 라고 처음에 썼다가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고 제가 바꿨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한 순종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찔리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예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완전한 순종을 할 것인데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알고 또 우리를 위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완전히 우리 편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전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삶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온전히 순종할 텐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떼놓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이유가 내 인생을 내가 좀 더 잘 안다는 오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잘 꾸려갈 텐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착각들을 합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그 재산 판 거 다 내기로 했다가 부분적인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이 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 2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전리품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예, 우리는 전리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함께 하나님도 보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주신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눈이 멀게 되면 예,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나타납니다. 3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념비가 아니라 은혜비, 은혜의 비석입니다. 은혜비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예.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당연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은혜비를 세우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생각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그리고 겸허하게 인정하면 우리는 기념비 세울 수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은혜비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석구석에 또 여기저기에 에벤에셀 그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 돌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외워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천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어떤 꼭 이런 말씀 아니어도 그 자기 속에 있지 않은 말씀은 정말 결정적일 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새겨놓은 말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5절은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예, A번 사무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는 비록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그 쌤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알아봤다고, 또 부분적인 순종할 때 내가 다 알아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슬퍼해 줄 줄 아는 그런 선지자인데, 또 중요한 것은 그 슬퍼하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크고 작은 슬픈 일, 또 그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그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느헤미야서에서 배웠듯이 그 느헤미야가 동생 한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훼파되고 불탄 채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울음을 그치고,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는 총독으로 가서, 예, 그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속에서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그게 또 그 상처로 남게 되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충분히 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다른 뜻들을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울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의 인생의 비극은 언제나 그 자기의 주 관심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서도 깊이 자기를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살펴보겠지만 그 다윗을 잡으러 다닐 때도 잘못했다, 네가 더 옳다라고 말해도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예, 그게 참 사울의 비극인데 우리가 잔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로 끝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은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참 어렵습니다. 나번, 예,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라.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시작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놓았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랍니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 B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옛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기도하신 성도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 표어가 전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서고 예, 우리가 뒤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사탄이 하는 짓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기름의 뿔을, 아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게 사무엘 선지자도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왕을 세울 것을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이 1절의 마지막에 그,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보다가 점 찍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 지금은 이렇게 한 왕을 보았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썼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왜 그걸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실감 있게 금방 다가오는데 예. 4번 하나님의 명령에도 사무엘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예, 사울이 죽일 것 같아서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더 두렵게 여겨지는 것은 이 명령은 거의 역모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뻔히 왕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도 아닌데 다른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앞에 우리 암송했던 그 15장 22절 하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입으로 말했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 선지자도 예,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죠. 특히 그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 그 라만데요. 람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있는 기브하고 요 아래쪽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오려면 이 그 기브하 사람들이 틀림없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많이 멀리 반대 방향이면 몰래 왔다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넣고 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고자질을 했을 때 예, 사무엘은 죽음을 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 야단치고 제사 안 드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 또 아각 살려왔는데 그 사무엘이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가려고 하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두려워했듯이 우리 앞에도 두려운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아마 100가지도 넘게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이것을 나보고 스탑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3절 읽어볼까요?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예,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근데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듯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도 그 기름을 부었었는데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자율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오는 거 영접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저녁 만찬도 버리고 밤새도록 지붕에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어떻게 해라까지 전부 다 일러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정하는 것과 그에게 행할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2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장로들이 두려워하며 방문의 이유를 물었을 때에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예, 그 평강을 위함이라 위함과 제사하러 왔음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으로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 그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사람들을 이제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성도님들의 뭐 일터나 댁에 갑자기 신방 왔다고 문을 벨을 누르면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죠. 예, 아마 제가 가면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얘가 왜 왔을까?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원래 그 사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방문하면 별로 그 두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경찰 최고위가 치안 총감인가요? 경찰에서 제일 높은 분이 치안 총감 맞죠? 예, 만약에 우리 집에 치안 총감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찾아왔다.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순간 놀라실 거예요. 예, 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 예, 그 왕정 시대 때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무엘 선지자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성결하게 드려야 합니다. 성결은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예, 거룩은 구별이라고 우리 누누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활의 예배와 예배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성결함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치워야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예, 과도한 TV 시청. 예, 많이 막습니다. 또, 뭐, 과도한 인터넷 검색. 예, 과도한 취미 생활. 예, 욕망. 이러한 것들이, 적정선일 때 좋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이 몰두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미하게만 느껴집니다. 예, 큰 4번 6절에서 13절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드리러 왔다고 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이세의 가족들까지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이 6절에서 13절의 그 배경은 이세의 집입니다. 예. 에이번 이세의 장남인 엘리압이 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 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이세의 장남이 이세라고 그랬나요? 네, 하여튼 엘리압이 왔을 때 그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 아마 엘리압의 외모가 굉장히 보기에 좋았을 것이고 또 유대에는 그 장자 우대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적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선을 보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고 그렇게 예쁘지 않은데 그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갑자기 똑똑해 보이잖아요. 말하는 것이 다 뭔가 있어 보이는 듯이 하고 예. 그 엘리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당연히 장자가 기름 부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엘리압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굉장히 그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 골리앗과 그의 전쟁이 있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러 이제 위에 세 형들이 나갔을 때 다윗이 그 음식 갖다 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형이 당연하게 고맙다. 위험한데 조심해서 돌아가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느니 또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다느니 예 그렇게 정말 시비를 걸고 예 장남이 막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 합니다. B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예,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보고 딱 이 사람이 딱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고개 가로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또 제사장도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거의 평가를 하죠. 예, 그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예. 그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예 알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이 처음에 뽑힐 때 그 9장 1절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예. 사울이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엘리압을 이전에 선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걔 아니야가 아니라 얘 버렸어. 예. 그러니까 그 사울이 엘리압과 사울을 동일 선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C번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예, 사람들은 사람들의 외모 즉 그 용모와 키로 대표되는 그 외모를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중심, 저는 그 왜 국어사전에 왜 네모가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뭐 내면, 네, 그러니까 외모가 있으면 그 내면 한 면이 아니라 왜 그 외적인 얼굴이 전부라면은, 예, 우리 속 사람에게도 그 모습이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네모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그때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외모를 보더라도 그냥 괜히 피상적이죠. 외모 보고도 다 아나요. 예. 뭐, 쟤는 참, 그, 뭐, 피부가 하얘니까, 뭐, 부잣집에 사는 것 같아. 뭐, 아니면 쟤는 뭐, 그냥 잘생겼으니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 뭐,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정반대일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중심을 잘 갖고 와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D번, 8절에서 10절에서 반복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제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첫째 지나가게 하다 둘째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는데 사실 그들은 왜 지나가게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심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이새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승낙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새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막내가 남았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아들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봐둔 점 찍어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제 그 물었는데 이 여덟 번째 아들이 이제 다윗인데 그 여덟 번째 아들 여덟 번째는 그 예기치 않은 인물 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새에게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17살이었으니까 한 그 정도 예 아니면 뭐 한 15살에서 20살 정도로 보면은 그 장남 엘리압은 30살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훨씬 많았겠죠.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해서 판단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 막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문자적인 뜻으로는 작은 자이거든요. 사울은 키가 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윗은 작습니다. 예, 굉장히 이 대조적이죠. 당시에 그리고 양을 치는 직업은 그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냄새 나는 직업.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그 3D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반면에 농사를 짓는 직업은 굉장히 그 첨단 직업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그냥 전문가. 예, 왜냐하면 그 관계 시설 만들어야 되죠. 또 강우량 예측해야 되고 병충해를 어떻게 이기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위 촉망받는 직업이었는데 사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 그 양을 치는 예, 목동입니다.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는데 예,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오판과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 나의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F번 막내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에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굉장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예,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가 뭐 문자적인 의미는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 돌아가지 않겠다입니다. 한번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일곱 명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다른 아들 없냐 그랬더니 한 애가 있긴 있는데 들이 양을 치고 있다. 그래서 걔 안 데려오면 우리 안 가겠다. 밥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새가 누군가를 보냈겠죠. 뭐 아들들로 보냈든 누군가 보냈을 텐데 그 사람이 그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야 너 집에 오래.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 왜? 몰라. 그냥 오래. 그 알아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사무엘 선지자와 그 이새의 가족들이 예, 막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실제는 어떤 기다림입니까? 예,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한 사건입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다윗을 데려왔을 때 그의 외모가 어떠했습니까?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이에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예, 눈이 붉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하나님 외모 안 본댔잖아요. 중심 보신댔잖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써놨어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외모가 못나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 가족 초청을 밤할 때 오신 그 김창옥 하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쁜 것 오래 가요, 못 가요? 사람들 오래 못 가요. 그럼 안 이쁜 거는 아예 못 가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외모, 즉 외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빛이 붉고 그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이 양치다 왔잖아요. 그 양 굉장히 지저분한 거 아시죠? 예, 정말 냄새나고 역겹습니다. 그 치다 왔는데 뭐 아름다웠겠어요? 뭐 옷을 빼입고 왔겠어요? 아니면 뭐 목욕을 하고 왔겠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예쁘게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때 다윗 보고 한마디 하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돌아가신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다윗은 온몸이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H번 다윗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예,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예, 선지자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아이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명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이게 외적인 행위죠. 그것이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그 내적으로 동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그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곧바로 떠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이날 이후로 계속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점과 같은 역사가 아니라 선과 같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5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냥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만 했습니다. 무슨 신비한 장면을 보여주거나 다윗의 얼굴을 미리 보여주고 그의 머리 위에 왕관 하나 딱 씌워줬으면 뭐 일곱 명 다 지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얼굴 한번 쭉 둘러보고 얘들 말고 다른 애 데려오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일상적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거나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생기는 것, 또 대화를 나누다가 섬광처럼 뇌를 스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만 오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잖아요. 나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예,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장 준비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그것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목동의 일을 가장 성실하게 잘한 거, 그것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의 이새의 집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일상적으로는 정말 작게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큰 일이죠. 만약에 그때가 한 주전 1020년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주전 1020년대에 이스라엘 일보 아니면 뭐 헤럴드 예루살렘과 같은 일간지가 있었다면 그 일면 기사에 뭐가 났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일면 기사는 사울 왕에 대한 것일 거예요. 그 사울 왕의 치적에 대해서 암말렉 사람들을 얼마나 잘 물리쳤는지, 또 블레셋과는 얼마나 잘 싸웠는지, 그 곁다리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 이거 날까요?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났더라도 뭐 요즘 식물하면 뭐 휴지통 뭐 이런 것 거기에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이새의 집에 있었습니다. 또 그 영년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 주전 4년이라고 하는데 뭐 영년이든 4년이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뭐 로마일보 아니면 제국신문이 있었다면 머리 기사가 뭐가 났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가이사르 아구스투스가 내린 호정령이 돼서 특별히 됐을 거예요. 로마 제국 내뿐만 아니라 식민지 전역에까지 그 호정령을 내린 것,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얘기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또 그 인구 조사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거든요. 얼만큼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아니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가, 그 두 가지가 목적인데 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그 막강해졌는지 얘기할 것이고 또 그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에 그 누구도 목수 요셉과 소녀 같은 마리아의 출산, 즉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메라는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아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2019년 오늘 하나님의 카메라의 초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데 관심이 많으니까 뭐 삼성이 얼마를 냈대더라, 뭐 그 SK가 얼마를 내서 뭐 반도체 한대더라, 뭐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렇대더라, 그런 데 관심이 많을 거예요. 또 아니면 뭐 정치가 뭐 패스트 트랙이 어떻게 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초점을 받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촉망받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동계를 맡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제자들 열두 제자에 들지도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어서 신실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큰일 아니어도 그것이 나의 삶의 작은 일처럼 보이고 우리 가정의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의 무기로 사는지 의의 무기로 사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그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 호플론인데 이것 이 단어는 그 웨픈, 그 무기 또는 병기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개는 인스트루먼트, 도구. 예, 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악기거든요. 예, 그런 악기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려면 반드시 그 자기가 만약에 칼이라고 한다면 그 칼에 날이 갈려 있어야 합니다. 갈려 있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의의 무기가 총이라면 반드시 총알이 장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 만약에 우리가 의의 무기 그것이 인스트루먼트 악기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뭐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비싼 거 이해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 줄이 현이 튜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줄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악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악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점찍어준 사람 또 깨어있어서 잘 조율이 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스스로 겸손히 여길 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정작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사람을 의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추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이새의 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을 살펴보던 중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오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새도 다른 일곱 아들은 부르면서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는 실수를 행하는 모습도 봅니다. 이러한 두려움, 오판, 실수가 우리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 더욱 원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실 때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일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한계를 가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권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으므로 삶과 믿음의 칼날을 갈게 하시고 또한 삶과 믿음의 악기를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하심과 이기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심, 주권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심에 자신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